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남북한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서 협력관계를 최대한 확대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일부 대북 제재 면제나 예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면 국제사회도 제재 해제를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로 양측이 상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북 협상을 재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을 위한 조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미군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와 이란 내 이란의 대리인들을 타격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공영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 권한 결의는 미국의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와 대리인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헌법 2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은 미국의 이익이 표적이 될 경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란의 대리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며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몇 주 전에 비해 더 안전하다며 수백 명의 미군과 해병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인 솔레이마니를 사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선정된 그 누구도 환율 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합의 서명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합의에 환율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 협정이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더 큰 경제 성장과 기회를 가져다 주서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한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어제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은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중국의 미국산 상품 구매에 대한 내용은 강제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것과 관련해 솔레이마니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가해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가짜뉴스 미디어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은 테러리스트 솔레이마니에 의한 미래 공격이 임박했던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의 팀이 의견 이치를 받는지 아닌지에 대해 밝히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살 결정은 자신의 팀이 동의한 것이라며 임박한 위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는 솔레이마니 사살 이후로 이라크와 영내 미국 외교관들과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고위직 인사 7명을 제재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 간 신뢰와 대화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괴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로 보아 현재의 미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직은 미북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이 미북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 간 신뢰와 대화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하는 등 미북 간 대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정상 간 친분을 유지하며 대화를 유지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미국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미북 대화를 위한 시간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교착 상태의 장기화는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복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며 당장 내일의 성과가 아닌 1, 2년 후 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메시지를 봐도 비핵화 대화는 미북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남북협력을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을 뿐 아니라 미북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북미 대화에 맞은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미한 동맹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한 소통과 공조가 지금의 남북관계 발전과 미북 대화를 이끌어냈다며 미국 역시 남북협력에 관해 한국 정부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제재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간다면 미북 대화 촉진은 물론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응하는 조치 속에는 대북 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뭐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뭐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 미북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그 과정에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 협력에 여러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경 지역 협력, 개발 관광 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등을 비롯해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역시 이미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때까지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외에 한일 양국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일본이 이를 염두에 둔다면 양국 간 해법 마련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이 한일 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한국통일연구원 조헌범 선임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북한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올해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께서도 올해는 남북관계를 좀 더 본격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쪽으로 전략적인 변화를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전에 북한도 대비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정 정도 성과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남북한 철도 도로 협력 관련 제재 해제를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 견인을 위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올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그는 그 약속에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우리는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좋고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강경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미북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13일 VOA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스톡홀름 실무회담 이후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유연성을 거듭 압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basically a reiteration of North Korea's policy, basically since
북한은 미국이 제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것이 미북 협상의 출발점이 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또 북한은 미북 협상 재개가 정상 간 만남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친분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앞으로 미북 대화는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미국이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리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대북 협상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대미 압박을 높여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출했었겠습니다.
They're insisting that any compromises have to be on America's part. I think their idea.
북한은 양보를 해야 하는 쪽이 미국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양보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이 앞서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에 매일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다음 조치는 미사일 실험을 감행해 자신들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3월 미한 연합훈련이 재개된다면 북한은 미사일 시험이 적대적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미북 협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o that, but if he believes that there's a good chance that Trump gets reelected, he doesn't want to do anything that is going to endanger.
코스 정권이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얼마나 높일지는 2월 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등 주요 일정들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은 바뀔 가능성이 적다며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at ought to be our view is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anytime you want to talk about.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북 양측의 이익이 반영과 탄핵 국면에서 북한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북한 문제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y the U.S. is continuing to call for diplomacy is to try to string North Korea along.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외교를 촉구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진지하게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코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뒤에나 북한과의 진지한 관여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대선 변수로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외교 분야에서의 승리를 공표하고 싶다면 기존의 대북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ther that changes leading up to elections because maybe President Trump decides that he wants to demonstrate some sort of foreign policy victory.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승리를 과시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 관련해 북한의 양보를 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는 분명히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도 지금 당장은 대북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도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key thing is at what point does President Trump think that it's time for another summit?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고 싶어 할 수 있다며 그 자리에서 북한에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뿐이라고 미 행정부 전직 고위 관료들이 포함된 미국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한 관계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마찰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문제 해결의 성공은 미국과 한국이 동의하고 함께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가 최근 밝혔습니다. 미국의 학계와 재계, 정부 전문가들이 초당적으로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중국과 타이완, 한국, 일본 등 4개국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면담한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인내심을 갖고 이를 계속 실행할 경우 외교적 경로가 계속 열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과의 밀접한 조율을 통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는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민들은 미국의 방향과 이것이 미한동맹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보류하도록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 편을 들고 있고 무역과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도 한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통부가 4개국 방문 대표단에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수전 엘리엇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회장, 주한 미국 부대사 출신의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이 이란군 실세를 사살한 데 대해 미국 내에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권으로 볼 수 있는지, 군사행동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북한에 대한 무력행동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카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제거한 것이 적법한가? 미국 헌법학자들은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에 맞선 방어적 행동의 경우 적법하며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에 따라 다른 나라가 미국 영토나 군대를 공격할 경우 대통령이 교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리아 소민 조지 메이슨 법과대학원 교수는 임박한 공격의 경우에도 아직 달성되지 않은 전쟁 개시로 분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n imminent attack is also a kind of initiation, even if it hasn't quite yet come to fruition.
하지만 미국이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헌법 1조 8항은 전쟁 선포권을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일대 법과대학원 브루스 에커맨 석좌 교수는 VOA에 솔레이마니와 같은 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살해하는 것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전쟁 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사살을 명령했어야 했다고 에커맨 교수는 밝혔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 법과대학원의 존 유 교수는 의회의 전쟁 선포권은 의회가 전쟁 개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법적 관계를 규정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헌법상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유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경우에도 법적 제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Currently, the legal status of it is basically tantamount to a ceasefire. And so either side has the right to end a ceasefire and resume fighting. So I agree. I think the
현재 한국전쟁의 법적 지위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 모두 휴전을 중단하고 전투를 재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대해 재래식 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기에 북한에 대한 공격은 법적 문제보다는 전략과 전술의 문제라고 유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예일대 법과대학원 브루스 에커맨 석좌 교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이며 평화조약이나 상호 인정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echnically speaking, is the United States still in a relationship of war with North Korea? There hasn't been a peace treaty.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전쟁 권한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60일 내에 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지속 여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에커맨 석좌 교수는 밝혔습니다. 조지 메이슨 법과대학원의 일리아 소민 교수는 반대 의견으로 북한과 미국이 수년 동안 실질적으로 교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전쟁 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볼티모어 법과대학원의 게럿 앱스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 관계는 법적 중간지대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ur relations to Korea remains in this weird sort of legal twilight zone. Are we at war with this country in some way? Can we make peace with them? We don't even recognize them.
앱스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 상태인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지 여러 법적 문제들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적에 대한 선제 공격 독트린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 재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선거 셈법이 협상 교착의 배경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은 부유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측은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조금씩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말 협상 타결 시한을 넘긴 시점에서 미국 측이 당초 요구액으로 알려진 50억 달러보다 낮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은 여전히 압박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3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는 배경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북한의 잠재적 도발이 현 수준으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점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험 재개를 위협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북한 상황이 만족할 만하고 따라서 특별히 분담금 협정 문제에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간 분담금 협상의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세이모 전 조정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었다고 유권자들에게 과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이모 전 조정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월 총선에 앞서 50억 달러라는 과도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셈법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한국의 상당한 분담금 인상이 포함될 합의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대선 이후에나 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 과시 사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향후 동맹들의 협상의 선례가 된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론을 고수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양국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협상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VOA에 4월 이전에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관련 전반적인 업무 차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시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요 미군 기지 시설 건설 사업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동맹 관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이미 양국 실무 관리들의 손을 떠난 양국 최고 지도자 간 이른바 톱다운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have the president actually setting the U.S. position, it's pretty tough for the diplomat.
이미 대통령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협상 실무진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It is at the negotiator level, but safe to say both heads of government are paying attention.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10월 VOA 기자와 만나 미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두 정상이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협력이 중단거리 기종을 넘어 대륙 간 탄도 미사일급 미사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모든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넘기고 관련 시설과 사후 지원을 제공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톨 교수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무기 거래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여러 차례 발표하셨는데요.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북한 미사일 기술이 적용됐다는 관측이 그동안의 조사와 일치합니까?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발사한 미사일 기종은 파테 313과 키암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테는 여러 면에서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은 미사일입니다만 키암은 파테보다 사거리가 다소 길고 북한의 스커드 C 미사일의 개량 기종이 맞습니다.
이번 공격을 계기로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커넥션이 주목받았습니다만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 역사는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The North Koreans sold the Iranians Scud C's in the late 1980s.
북한이 스커드 C 미사일을 이란에 판매한 시기는 1980년대 말입니다. 이란은 이 기종에 만족했고 북한은 이란에 넘길 스커드 C 미사일 공장을 1990년대 초에 짓습니다. 북한의 기술과 부품 지원이 없으면 가동될 수 없는 시설이죠. 이란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이 미사일을 개량했고 이후 키암 기종으로 진화시킵니다. 이번에 미군 기지에 발사한 기종 중 하나였죠. 분명한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을 확산시켰고 이란은 이 미사일로 중동의 미군을 공격한 겁니다.
이란은 여전히 해당 미사일의 부품이나 기술 지원과 관련해 북한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Yes. So the systems, not just missile systems, but you know, like the submarine that.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사일뿐 아니라 잠수정도 이란에 넘겼습니다. 천안함 피격에 동원된 연어급 잠수정입니다. 북한은 이란 판매용 잠수정 공장을 건설해 기술과 부품을 계속 지원했죠. 가령 렉서스 차량을 구입할 경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을 위해 계속 렉서스 대리점을 찾아야 하는 이치입니다. 북한이 이란에 판매한 모든 무기 시스템은 이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의 지원을 받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넘긴 미사일 시스템은 말씀하신 기종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아는데요.
Let me run you through the list of systems that they've sold to Iran. You ready? Scud B.
리스트가 꽤 깁니다. 우선 스커드 B, 스커드 C, 스커드 D, 스커드 ER 미사일이 있습니다. 북한은 스커드 D를 시리아에도 팔았고 이란은 이 기종을 아마 시리아로부터 구입했을 겁니다. 북한은 이란에 노동미사일도 팔았습니다. 이란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이 미사일을 개량해 이마드라는 이름을 붙였고 2015년에 두 차례 실험했습니다. 북한은 또 무수단 미사일도 이란에 넘겼습니다. 2005년 18기를 판매했고 지금은 코람샤라고 불립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로켓 부문에서도 협력 정황이 관측된 적이 있는데요.
The first stage of the UNHA consists of an engine that is four NODON engines.
북한의 은하 계열 로켓은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드는데 이란이 발사한 위성 발사체 시모르그 역시 노동 미사일급 엔진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로 사용합니다. 은하 로켓과 똑같습니다. 이란이 우주 발사체로 부르는 사피르의 1단 추진체 역시 노동미사일을 사용했고요. 이처럼 두 나라가 협력한 미사일 기종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액체 연료 미사일에 대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 협력 정황도 있습니까?
The North Koreans now also have solid fuel missiles, you know about the Pokuksong 1, 2 and 3.
북한은 북극성 1형과 2형, 3형 등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는 잠수함 발사용이고 하나는 지상 발사용인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됩니다. 이 기종이 곧 이란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매우 놀랄 겁니다. 또 북한의 ICBM급인 화성 14형과 15형을 곧 이란에서 볼 수 없다면 역시 놀랄 것이고요. 북한은 그들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을 이란에 팔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을 아직 이란에서 볼 수 없는 건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마저 구입 과정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란이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란의 일부 로켓 기술은 이미 북한을 앞선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동의하시는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는 이란이 북한에 기술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일단 북한이 실험하고 개발한 미사일이 나중에 이란에 등장하는 수순을 보였습니다. ICBM을 발사한 적 없는 이란의 미사일 역량이 어떻게 북한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란의 우주 발사체를 구성하는 적어도 한 개의 추진체는 북한제인데 말입니다.
정확도만큼은 이란 미사일이 더 우수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have that capability and what is the proof that they have that capability? As far as
이란 미사일이 더 정확도가 높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지난해 여름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탄착 오차는 40m 이내입니다.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마 우크라이나나 혹은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를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했고 시리아가 이를 북한에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미사일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란 미사일이 북한의 어떤 미사일보다도 정확도가 높다는 증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란이 보다 정확한 유도장치를 개발했다면 이 역시 북한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 두 나라 모두를 상대로 공세를 취한다면 그런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Yes, as much as they can get away with,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for us to go after these activities between.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협력을 추적해야 하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을 별개의 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런 미사일을 갖고 있고 이란은 저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이란에 많은 미사일 시스템을 넘기는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많은 지원 없이 이란은 지금과 같은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북한은 판매자, 이란은 구매자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 간 협력이란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하고 생산시설을 만들며 시설 운영과 기술 지원을 계속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로부터 북한과 이란 간 오랜 미사일 기술 협력 정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로 금지한 품목을 중국, 러시아 등과 여전히 거래 중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기류에 대한 수출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결의의 6항과 7항은 구체적인 품목 번호를 정해놓고 아예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수입 금지 품목은 전기기기류와 부품, 철과 철강, 농산품과 기기류 등입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여전히 중국, 러시아 등과 금수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금수 품목은 전기기계, 장비, 녹음기 등으로 약 274만 5천 달러 상당입니다. 특히 2월부터 11월까지 단 1개월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이어 기계, 기계 장비 등 62만 8천 달러와 차량 42만 2천 달러 순입니다. 이외에도 철과 철강, 그리고 철강 제품 등의 품목도 26만 6천 달러치를 수입했습니다. 7개 금수 품목 물품의 총 수입액은 약 409만 달러입니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와도 금수 품목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기류와 철,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총 5개 금수 품목에 대해 추적해온 부분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3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8년 거의 대부분의 금수 품목을 수출입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제재 면제 등 살펴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을 경우 이는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7일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스위스 인도주의 지원국은 식수 공급을 위한 기계장치를 북한으로 반입할 예정인데 이는 결의안이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85번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지난해 북한 주민 3,100여 명에 대한 재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북한 내 식수 사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13일 북한의 ICRC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북한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업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ICRC는 황해북도 송림과 평양 낙낙 등 두 개 지역에 있는 신체 재활센터에서 각각 장애인 1,686명과 1,475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ICLC는 지난해 12월 송림과 낙랑재활치료센터의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고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병원도 보수 사업을 끝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ICLC는 핸디캡 인터내셔널과 함께 북한에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지난 2002년 3월 북한 보건성과 3개년 협력 사업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장애인 지원 사업에 들어간 ICLC는 송림과 낙랑재활센터에서 불발탄 사고 등으로 부상 입은 북한 주민에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CLC는 북한의 의수와 의족 제작 기술에 대한 교육, 폭발물 제거 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은 해마다 4,600개 정도의 의수와 의족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ICLC는 북한 당국의 집계를 토대로 해마다 150여 명이 불발탄 폭발 사고로 피해를 당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 수는 3만 6천여 명입니다. 이와 함께 ICLC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안으로 평양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시설 확장 사업을 통해 2만 3,41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북한 자원봉사자 200명에게 응급처치술을 교육했으며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 5곳과 창고 2곳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ICLC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 한 해 북한의 4개 지역에 대한 상수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CLC는 상수도 개선 작업을 통해 평양남도 개천 주민 5만 9,200명, 함경남도 종평읍에 4만 3,000명, 함경남도 신산구와 평안남도 순천군에 각각 1만 7,500명과 4,050명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전사자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이 송환한 유해를 미 당국에 분석한 결과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던 미군이 뒤늦게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13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 육군 소속 윌리엄 맥콜럼 상병의 신원을 지난해 9월 11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PAA에 따르면 맥콜럼 상병은 한국전 당시 미 7보병사단 32연대 소속으로 1950년 12월 2일에 장진호 전투 중이던 소속 부대가 방어선을 장진호 남서쪽 신흥리에서 남쪽 하가루리로 이동하던 중 적의 공격을 받은 뒤 실종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맥콜럼 상병의 유해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뒤 북한은 55상자 분량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 유해들은 같은 해 8월 1일에 하와이의 펄하버 히컴 합동기지에 도착한 뒤 신원 확인을 위해 DPAA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DPAA 연구진은 맥콜럼 상병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류학적 분석과 정황 증거 등을 이용했습니다. DPAA는 현재까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가운데 7,602명의 신원이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적인 분석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한국으로부터 송환된 유해와 미국 발굴단이 발굴한 유해 또는 미확인된 무덤으로부터 발굴된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신원 확인이 공식 발표된 맥콜럼 상병의 유해는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데니 리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데니 리 씨의 마지막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두산에 올라 새로운 꿈을 발견했던 32살 탈북 청년 데니 리 씨.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걸음마를 떼고 있지만 어쩌면 데니 씨의 꿈은 이미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데니 씨는 올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소에서 많은 경험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연구소에 인턴으로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서 흔쾌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지금 3개월 가려고 하는데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아마 텍사스에 가서 정책연구소에서 휴먼 라이츠로 인턴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일은 그만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일을 그냥 킵할 수 있는, 스퀘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갖고요. 지금 여쭤보려고요. 스퀘어 할 수 있는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부시 센터는 전 세계 인권 상황이 취약한 나라들을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비정부 민간단체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했습니다. 탈북 난민을 고용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매년 3만여 달러에 이르는 재정을 만들어 꿈을 이루고 싶은 미국 내 탈북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데니 씨도 부시센터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 중 한 명인데요. 데니 씨가 부시센터에서 짧지만 인턴으로 일하고 싶게 만든 보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장학금을 거기서 받게 됐는데 올해 대통령님이랑 면담이 있다고 그런 장학금생들 만나는 자리가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스칼러십 리시버이니까 거기 참석해야 돼서 네 그래서 아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조언들도 있구나 해서 예, 그 몇 리시버 이벤트를 참석하게 됐죠.
근데 2019년 6월 20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데니리 씨.
꿈이라서 그냥 눈 깜빡하면 깨지고 난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건가?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진짜 북한에 갔더라면 그런 걸 상상 못해요. 네, 근데 만날 수 있다니까 되게 긴장하고요. 되게 꿈 같았어요. 근데 대통령님이 딱 들어오실 때 그냥 편안한 동네 옆집 아저씨 같더라고요. 되게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만나도 그냥 아빠 같은 사람? 제가 태어나서부터 아빠 없어서 아빠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빠 같은 사람? 네, 되게 사람들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흐트러 듣지 않고 다 들어주고, 네, 조언해주고. 그래서 느낀 건 이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되기에 이게 전 8년이란 시간을 현직하셨구나. 어느 만큼 많은 사람,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들의 하는 얘기를 흐트러 듣지 않고.
부시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임이 뭐이냐? 저한테 대통령이 저의 꿈이 뭐냐? 예. 외교관이 될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외교관이 되면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 나중에 오게 될 탈북민들 그 사람들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싶고 그 사람들 롤모델이 되고 싶고 만약에 제가 지금 시리즈는 USN이니까 나중에 외교관이 된다면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저를 난민으로 받아주고 네, 이렇게까지 성공해준 나라를 위해서 크게 복무하고 싶다고 네, good luck.
데니 씨는 부시 센터를 방문했을 때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서라도 부시센터에서의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데니 씨에게 부시센터는 13년 동안 미국에서 맺은 인연 가운데 소중하고 고마운 곳이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누구보다 데니 씨는 미국이란 나라가 고맙습니다.
기회의 나라?
제가 솔직히 북한했을 때 공인증도 못 받았어요. 저 신분이 없었어요. 아예 출생하면 이런 출생카드가 나오잖아요. 그거 잊어버려서 없었고 다시 발행 못했고요. 그리고 태어난 건 북한이지만 제가 확실히 북한이라는 사람이라는 인정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서 아무런데 미국에서 처음 받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고마운 나라죠. 네,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치 돈을 그냥 기회의 나라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달래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그러는 걸 이해가 돼요.
데니리 씨는 2012년 25 나이에 미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왔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그걸 받고 선서를 다지고 그러니까 제 첫 시민권은 그 미국 시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인 것 같았고 나도 진짜 한 나라의 국민인가? 그걸 느꼈어요. 예. 나도 어제는 한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어느 나라 국민이야 하면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다. 당당하게 어느 나라의 국민이라면 탈북민이나 탈북자입니다 보다 어느 나라의 국민입니다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 기회를 준 게 미국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 세계 최강국인데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니까 저는 고마웠고 고마움 한 반면에 현실이지만 꿈이 아니기를 바랬고 제일 처음에 꿈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현실이었는데도 아 이거 제발 꿈 아니기를. 그러니까 모든 게 저한테 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꿈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 좋은 일이니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지금에 이른 데니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탈북 청년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데요.
지금 순간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 힘들지라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라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치 내 자신 앞에 그 노력의 대가가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네. 지금은 언어가 힘들고 생활 적응 그러니까 문화가 틀릴지라도 그게 감사하고 그 힘들 때 다시 북한에서 고생한 걸 생각하고 네, 그걸 잘 이겨내라고. 북한에서 제일 힘들고 아픈 추억을 생각해라고.
수많은 거절과 오해, 억울한 상황을 견뎌야 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자신에게 결국 새로운 힘이 되어준 건 자신의 정체성, 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데니 씨에게 10년, 아니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봤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외교관이든 정치인이든 정치의 목표를 지금 정하고 하는 거라서 20년 후면 지금 제가 선택하고 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제가 후회하지 않은 일이라서 제가 선택하고 하는 일이라서요. 네.
미래의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찾았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온 북한 청년 데니 리 씨는 오늘도 자신의 꿈을 향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용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루 8시간 일하고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아침 5시나 5시 반 사이에 일어나요. 네.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오늘이요? 선생님, 교수님이 숙제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거 지금 구글 클래스.
BOA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자유와 민주주의 따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니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국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리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75년 1월 14일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독일 알자스 지방의 카이저베르크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공부한 슈바이처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 신학 교수가 되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8살 때 슈바이처는 우연히 잡지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다룬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아 평생을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후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고 1913년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떠나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슈바이처는 가봉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병원을 세우고 평생 헐벗고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슈바이처 박사는 포로로 잡히게 되고 병원이 강제 폐쇄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생 동안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후 1952년 인류의 형제애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53년 1월 14일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1892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티토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운동을 벌이다 체포됐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에는 옴스크의 극진 좌파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티토는 38살 때 유고슬라비아에 돌아와 사회민주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티토는 이후 유고슬라비아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1953년 1월 14일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또한 티토는 민족적, 종교적으로 복잡한 유고슬라비아의 통일을 지키며 경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티토가 사망한 이후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혼란을 겪다가 결국 1991년 해체되고 맙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남북한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서 협력관계를 최대한 확대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일부 대북